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체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귀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참 주님의 은혜와 또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여정에 대하여 또 우리 깊게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시작에 작년 주일 오전 성경 공부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임원섭 형제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요. 제가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을 네 달로 딱 어느 분량으로 해야 될까가 늘 확정짓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다 보면 좀막 늘어나기도 하고 또 저도 말하다 보면 옆으로 새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는 제가 워딩을 따로 준비를 안 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작년이나 예전에는 한 30분 정도 워딩을 쫙 써가지고 그걸 거의 읽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좀 시간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옆길로 새기도 하고 속도도 많이 차이가 나고 한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그 고대 근동 지리를 조금 남은 가나안 부분 정도만 마무리를 하고 원래는 가나안을 포함해서 그 전체 그 지역의 그 위쪽에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시리아, 북부 시리아, 그 다음에 지금의 레바논 지역, 그 다음에 가나안, 그리고 이제 시나이 반도까지 쭉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택도 없을 것 같고요. 가나안 지역만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네 달간 진행했던 연대기 처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연대기와 그다음에 요 지금 고대 근동지의 요 앞부분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면 지금 마우스도 큼지막한 마우스 같이 보이시나요? 예, 요 파란 지역, 여기가 지중해, 그 다음에 여기 큰 덩치가 있는 시내 반도가 가나안보다 사실은 꽤 커요. 시내 반도가 엄청 큰 땅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요 부분이 이제 가나안인데, 요 가나안, 그리고 요 가나안의 동쪽은 여긴 다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그 다음에 가나안 위쪽은 이제 시리아 쪽으로 넘어가서 요 위쪽에는 왼쪽에는 아나톨리아, 오른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이제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주요 지형들 하나씩 한번 복습 차원에서 지나가 볼게요. 하솔 또는 북부산지라고 불리는 요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금 요 파란 요게 갈릴리 바다인 거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 그리고 약간 이제 지중해 그 가운데 쪽에 하솔산지. 여기를 그냥 부르는 이름이 많아요. 어느 하나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지역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렛부터 여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조금 내려오면 요 지점 정도가 나사렛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바다,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도 지중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요 볼록 나온 요 지점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여기가 예스르의 골짜기이고 여기 역시 충적토로 되어 있어서 농사가 아주 잘 된다는 지점. 그 다음에 지금 요 예스르의 요 점이 있는데 요기 정도의 무기또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요쪽에서 이렇게 다마스커스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요기에서 반드시 이 무기또를 거쳐야 군대가 이동할 때뻥 뚫려지는 여기 해안 평야를 지나갈 수가 있어서 요 무기또가 요충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아래쪽에 동쪽 산지가 이렇게 있고요. 요르단 건너편에 사마리아 산지. 그 중앙 산지 중에 북쪽을 사마리아 산지라고 하죠. 사마리아 산지 또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였던 에브라임 산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무엘기상에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거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대해서 나오고 가운데에 요르단 강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산지 아래쪽을 우리가 유다 산지라고 하고 있고요. 바다 쪽으로 보면 무깃도를 건너서 바로 나오는 이쪽을 샤론 평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 명칭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구약 성경에 이제 샤론 평야가 몇 번 등장합니다. 샤론 평야는 조금 이제 요 좁아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샤론 평야 좀 아래쪽으로 사마리아 산지 남단에서 유다 산지의 그 왼쪽, 서쪽, 여기에 쉐펠라라는 지형이 있고요. 이 쉐펠라는 평야 지역에서 중앙 산지로 올라가는 그 중간쯤에 구름지와 그 다음에 많은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는데 지지난 시간인가에 다섯 개 대표적인 골짜기를 보았었죠. 그 대표적인 골짜기들 거기에서 블레셋과 유다의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다와 블레셋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 다 여기 쉐펠라 지역 여기에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있는 여기 골짜기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들이에요. 자, 가나안에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유다 산지에서 이 사해로 내려오는 그 이렇게 깎아 내리는 그 지역이 아주 건조하고 그다음에 돌이 많고 그래서 살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유다 광야 또는 유다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사막이라고 해서 언제나 판판하고 모래만 많고 뭔가 이렇게 모래사장 그 우리 사하라 사막 같은 거 생각하면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여기는 사막인데 돌이 아주 크고 그래서 광야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더 좀 친숙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가 요 지역이고 잘 알고 있는 사해가 이제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해가 사해 바다는 아니지만 바다로 그냥 불려요. 이거는 전통적인 그거의 호수지만 그리고 이 사해가 그 가나안 시 그러니까 구약 예수님 시절에는 되게 컸어요. 컸는데 그 이후로 계속 증발이 더 심해지고 하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는 요 남쪽에 있는 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여긴 거의 없고 요 북쪽만 조금 남아있는 걸로 위성사진에서 보면 나와 있고요. 소금이 많은데 사해 소금은 좀 이렇게 먹기는 쉽지 않은 그런 질이 별로 식용으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해에 가보신 분들은 거기 이렇게 누우면 막 뜬다 이래요. 정말 뜬대요. 그냥 이렇게 잠수를 하려고 해도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뜨는데 사해가 요 바다보다 소금의 양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 안 가봤어요. 다 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소금의 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가라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정도면 여러분 그 동해바다에서 이렇게 해수욕 한 한두 시간 하면 눈 따갑고 그러죠. 사해에서는 이게 아주 심해가지고 건강에 좀 위험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관리원들이 뭐 30분 이상 있으면 나오라고 하고 몸 씻고 해서 여기 소금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중앙산지 아래쪽 유다 산지를 넘어서서 이렇게 오면 네게부가 있고요. 요 네게부 점 찍은 데 정도가 가데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삥 돌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가데스 요 지점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이 요 해안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산지 방향으로 죄다 올라가서 내려왔거든요. 그 정탐했던 그 지점이 요 정도 되고요. 가데스는 사실 사람이 살기가 여기 역시 쉽지가 않아요. 여기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조금 위에 여기 지금 강이 있는데 강 바로 위 유다 산지가 거의 끝나는 요 지점쯤에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제 위쪽에 사람이 살 만한 장소에서 아래쪽 사막지구로 내려가는 그 경계 정도에 있게 되고요. 사해 아래쪽으로는 아라바라고 이름을 그냥 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역 이름이 아라바예요. 여기는 이 지금 요르단에서 사해 그다음에 쭉 내려오는 지역으로 이렇게 같이 협곡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라바 역시 상당히 건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요 사해 남쪽 아라바 북부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이렇게 창세기를 잘 이렇게 위치를 확인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요 사해 남쪽에 있었을 걸로 생각하고들 있습니다. 이 아라바는 이제 에돔 사람들이 많이 살던 요 지역이고요. 이 아라바 이 낮은 지역 여기에서 여기 오른쪽에 이 뭐죠 동부 고원지대가 이렇게 쭉 산들이 펼쳐지잖아요. 여기도 계속 이어져 있어서 여기에 산 중에 하나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이 쉐일산 해서 에돔 사람들이 에돔이라고도 부르고 또 성경에 어디 보면 쉐일 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의 터전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아까 쉐펠라, 요 위쪽이 샤론 평야라고 했죠? 샤론 평야보다 훨씬 더 넓고 이집트에 가까운 여기에 블레셋 평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요 사해와 좀 비슷한 위도에 이렇게 블레셋 이쪽에 몰려 살았고요. 확장하고 싶어 하면 이집트로는 못 가고, 여기 세력이 너무 크니까 이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만만한 게 여기 유다였기 때문에 유다와 늘 부딪혔고요. 그 사이에 있던 셰펠라가 중요한 전쟁터나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궤 뺏기고 다시 찾아오고 하는 그런 것들, 그 암소 두 마리에다가 이렇게 궤 놓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다 셰펠라에 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그 북쪽을 확대해서 보면요. 도시만 좀몇개 살펴볼게요. 사해에, 요 북쪽, 사해에, 이 끝단, 고기에서 이렇게 지중해 방향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고깃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여기가 그 중앙산지가 남쪽부터 북쪽까지 거의 다 들어와 있고요. 요거 반을 딱 자르면 위쪽을 사마리아 산지, 아래쪽을 유다 산지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왜냐하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요 산지를 거의 절반 정도를 이렇게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쪽은 여기 그냥 유다 산지라고 부르고 여기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르는데 예루살렘은 좀 북쪽에, 유다 산지의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사마리아는 이 사마리아 산지의 좀 북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예스르엘 평야잖아요. 예스르엘 평야에서 내려와서 얼마 가지 않은 지점에 사마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루살렘이 수도였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수도가 여러 번 바뀌어요. 사마리아는 이제 나중에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여리고 사해에 바로 위쪽에 있고요. 여호수아가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요 여리고의 리자와 고자가 있는 여기가 모압 평야예요. 모압 평야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르단 열곡 하에 있습니다. 이 모압 평야 여기에 진을 치고 있다가 요르단강을 건너서 바로 맞닿은 데가 여리고이고, 이 여리고는 이 요르단강에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쪽 중앙산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지점 바로 뒤에 있어서,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앞에 널찍한 평야가 있고 저 중간쯤에 이제 요르단 강이 있고요. 여리고는 바로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사실은 요르단강 가운데보다는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여리고 높은 성벽 위에 올라가면 이 일대가 다 보입니다. 그럴 바에는 요 아예 산 위에 올라가 짓집 왜 여기다 졌냐? 예. 그래도 같은 평야 안에 지어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곳 좋잖아요. 동시에 이제 주변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이렇게 계곡을 따라 여기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300m나 낮아요. 그런데 요 예루살렘 베델 이쪽 지역은 해수면보다 1000m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이제 베델이 요쯤에 있고요. 아이성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베델이 여기 상당히 높은 지역까지 이제 올라가 있고, 베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실로가 요 정도 지역에 있습니다.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라질 때에는 베델은 북한국으로 속했죠. 예루살렘은 당연히 유다 쪽이고, 그래서 요 사이 지역 정도에 이제 남한국과 북한국의 경계가 만들어졌던 거고요. 실로 위에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도 족장시대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땅이었죠. 그 야곱이 아래쪽에서 브엘세바에서 쭉 올라갈 때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하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좀 아래쪽에 보면 헤브론. 아까 예루살렘이 이 유다 산지의 북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산지만 반쪽, 아래쪽 반을 보면 그거의 중심은 헤브론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실상 수도는 헤브론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얻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주셨던 것이고, 사사시대 대부분은 유다지파는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라기스가 통일왕국 이후에는 분열왕국 이후에는 라기스가 예루살렘 다음으로 이제 제2의 도시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헤브론이 아니라? 헤브론 여기 아직 산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지만 조금 더 무역이나 상업이나 또 농업에 좋은 라기스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깃도가 요 예스레엘 그 계곡 남단 쪽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평야지대로 내려오면 욥바, 욥바가 요 지역쯤에 있어요. 욥바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가 아마 욥바인가요? 그렇죠? 예, 현재 여기가 이스라엘 수도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자기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여긴 지금 너무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관, 우리로 치면 세종 같은 데가 이렇게 욥바가 여기 있습니다. 텔아비브가. 여기서 좀 내려오면 아스돗과 가자를 비롯해서 블레셋의 다섯 개의 도시 국가들이 여기 이렇게 아래쪽에 몰려 있습니다. 브엘세바가 요 산지가 끝나는 요 지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중요한 강들이 찾아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여기 평야 쪽에 막 뭐가 여기 줄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요르단 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요. 얍복 강이 여기 있습니다. 얍복은, 여기 지금 제가 바로 위에 그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와 사해 중간쯤에 동쪽 고원에서 시작을 해서 요르단으로 떨어지는 요게 얍복강이 있어요. 얍복강. 이 얍복강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쭉 등장하는 이 얍복강이 있는데, 이 요르단강의 강들을 보면요, 이렇게 계곡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살짝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한 200, 사해는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여기 사해로 올 때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요르단강은 또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해 옆면으로 들어오는 아르논강이 있습니다. 이 아르논강이 모압의 남쪽 경계이기도 하고요. 그 모세가 이렇게 이끌고 올라갈 때 이 아르논강을 건너는 것이 좀 어려웠었던 적이 한번 있었죠. 아르논강도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곳이고, 저 위에 야르뭇강이 있습니다. 야르뭇강은 갈릴리 바다 바로 아래쪽에 들어오는 강이에요. 그래서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들이 들어오고, 밑에 아르논강 정도가 있고요. 이 평야지대에 있는 강들은 좀 작아요. 그래서 이쪽은 강들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그 개천 같은 거. 그래서 여긴 계곡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얍복강도 이게 강이라고 해서 사실 조그매요. 이렇게 실제 사진으로 보면은 개천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한강 같은 거 생각, 우리는 강 하면은 한강, 낙동강 뭐 이런 거, 심지어 포항에 가면 형산강, 의외로 형산강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형산강도 되게 넓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 그러면 이 엄청 큰 걸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세계적으로 강들이 이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강도 비 오고 우기 때에는 되게 넓은데 우기가 아니라 건기 때는 그냥 뗏목 몇 개로 건널 수 있고, 이 얍복강, 야르뭇강은 진짜 작습니다. 전에 한번 인터넷 사진 한창 찾아다니고 이럴 때 이게 강이야, 이건 정말 저 어렸을 때 놀던 개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나안의 주요 통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 해변길이라고 있어요. 움직이기 가장 편하죠. 왜냐하면 이게 탁 트인 평야지대를 지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대규모의 어떤 사람들의 조직이 이동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군대, 하나는 상선, 그러니까 상인들. 이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먹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농사가 잘 되는 이쪽 길이 좋죠. 해변길은 위로 올라가면 다마스커스, 요 다마스커스의 다자가 있는 지점쯤에 다마스커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유프라테스가 있고요. 유프라테스까지 가면 거기서는 좌우로 아나톨리아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길들이 있으니까 다마스커스까지만 가면 이제 됐다 하는 건데, 다마스커스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아까 그 무깃도를 반드시 지나야 돼요. 무깃도 외에는 산지가 이게 없어요. 간 길이 없습니다. 여기 무깃도를 딱 지나서 평야로 들어서서 그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이집트로 가는 요 해변길이 있는데, 중간에 큰 거점이 무깃도와 가자가 있습니다. 가자는 옛날부터 가사 또는 가자는 옛날부터 유명한 어떤 요충지였어요. 이 해변길은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요. 글자 보이시나요? 인구, 여기 다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상인이 이동하거나 군대가 이동하는 경로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가 이 가나안을 공격하거나 이집트를 공격하는 루트가 다 항상 이쪽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가 또 역시 밖으로 나갈 때 이 길들을 이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는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군대도 왔다 갔다 하니까 모세가 이끈 그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쪽 길을 통하지 않고 이 아래쪽으로, 시나이 반도 아래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의 길이 있어요. 왕의 길은 동일하게 다마스커스에서 시작이 되거나 끝이 나고요. 다마스커스가 그 사통팔달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해변길 쪽으로 가지 않고 동부 고원의 살짝 우회도로로 해서 쭉 내려오는 왕의 길이 있고요. 여기에 종착지는 엘라시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홍해가 이쪽으로 갈라지고 이쪽으로도 갈라져요. 요 시나이 반대가 이렇게 V자로 삼각 형으로 뾰족 나와 있는데 요 엘랏까지만 와요. 그래서 이 왕의 길은 중간에 중요한 도시가 암만이라는 데가 있고요. 암만 지금도 있는 도시예요. 그 요르단에. 그다음에 아래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쯤에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암만과 페트라를 거쳐서 엘랏으로 오는 왕의 도로가 있어요. 여기는 약간 사막이기도 하고 근데 왜 이런 게 왕의 길로 만들어졌을까요? 이쪽의 특징은 인구 희소 지역을 통과해요. 이제 왕은 안전이 중요해요. 군대는 그 군대에서 몇 명 죽어도 사실 상관없고 먹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보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해변길로 다녔지만 왕은 그런 피해를 입으면 절대 되지 않고요. 소수의 집단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항상 그 호위부대, 몇백 명 정도의 호위부대를 데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빨리 내려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냐면 여기 해변길을 통해서 내려가면 사람도 많고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도시들이 있고 해서 암만이나 페트라 같은 중요한 도시 외에는 여기에는 이제 그런 인구 밀집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큰 함선을 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엘랏에 딱 도착해서 배로 바꿔 타고 바로 이집트로 갈 수 있는 그런 항구 도시로 접근하는 게 빨랐기 때문에 이쪽을 왕의 길로 개발이 많이 되었고요. 근데 실제로 그럼 어떤 왕들이 이동했냐? 그렇게 왕들이 많이 쓴 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 이집트 왕들이나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왕들이 실제로 쓰진 않았는데, 아무튼 왕의 길들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족장의 길. 요거는 그냥 넣어놓은 느낌이에요. 성경에 족장이 네 명 정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도 족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요셉이 이 길을 쓰진 않았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세겜 올라갔다가 그 위에 도단까지 가서 잡혔다가 이제 평야 길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래서 요셉은 요 길을 어렸을 때 한번 쓰고 내려왔다가 죽은 뒤에 후손들이 그 뼈만 추려가지고 이제 쭉 다시 올라가게 된 일이 있지만, 어쨌든 이 족장의 길은 이스라엘의 어떤 본연에 많이 사용했다는 의미예요. 여기는 세겜과 브엘세바 요 정도만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족장들은 산악지대와 쉐펠라 지형 위주로 이렇게 통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유목이 목적이었어요. 양들을 많이 치고 움직이는데 여기 사람 많은 이쪽 길로 갔다가는 다 뺏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들을 이렇게 건너가서 이 바깥 사막 쪽으로 갈 수가 없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그 누구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움직일 때도 이게 속도가 느리잖아요. 양들은 빨리 재촉을 하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속도도 느리고 그다음에 지켜줄 보호 세력도 없고요. 그래서 강도라든가 아니면 적대 세력으로부터 좀 회피해서 조심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산악지대, 족장시대에는 이 산악지대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악지대와 쉐펠라지대를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다니는 요 길들을 애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의 길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애굽은 요거 넘어갈게요. 한번 잠깐 보시죠. 아까 그 해변길이 요건데, 그냥 이제 뺑뺑 돌아서 갔고, 그 다음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어떤 분들이 이제 요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서 그 홍해를 건넌 지점이 델타 지역에서 가까운 데가 아니라 시나이 반도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갔고, 시내산이나 이런 게 아라비아 사막 쪽에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학설을 내세울 때 문제는 딱 내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이 주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세워졌던 다른 것들이 다 극복 가능한가를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요 길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딱 여기에 건널 만한 통로가 있다. 그다음에 요 건너기 직전에 200만 명이 모여 있을 만한 것이 있다.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었을 수도 있다. 요런 몇 가지의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가설만 가지고 요걸 하는데 요 주장이 맞으려면 이 전통적인 그 길들, 마라와 엘람, 그 다음에 시내산의 존재, 그 다음에 여기서 회전했던 이런 것들도 다 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고조선이 저 위에 있었다, 환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몇 가지 뭐 백제가 중국 대륙에 있었다, 이런 몇 가지 이렇게 문헌들 가지고 그걸 주장하려면 우리 이 한반도에 백제가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다 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 없이 요것만 주장하면 안 되듯이 요것도 저는 조금 그렇게 신빙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도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넘어가고 이거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모아평야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여리고를 했던 거고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막으셨고 던 것처럼 이 요르단강을 막으시기도 했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아담까지 물이 여기 밑에가 쌓였으니까 올라갔다 했는데 아담이 꽤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이게 다 보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5km, 30km 되는데 그 눈 좋으면 여기가 다 평야지대라 여리고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인데 여기 하나님이 여기 강을 막으셨으면 이 물이 쌓이는 거를 아마 여리고 사람들은 다 보고 두려워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이 거의 이미 끝났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아이고 화면이 고대 근동 요거 처음에 했던 거 정리만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도 나왔나요? 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사이에 있고 여기는 뻥 뚫려 있는 지역이어서 끊임없는 교류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생산력이 높은 남부에서부터 사람들이 살기를 시작을 했고 현재 발견된 기록으로는 수메르라는 지역이 거의 최초로 발생을 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 아브라함이 떠난 지점이 한 주전 2090년 정도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가 수메르가 마지막으로 반짝이던 수메르 제3제국 시절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나서 또 조금 올라오면 지금도 혹시 어떤 화면이 보이시나요? 계속 저거였구나. 아 이게 화면이 아, 네. 이제 지도만 나왔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 아나톨리아,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집트가 이 정도로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성경에 관심 지역인 요 가나안과 레반트가 그 사이에 딱 껴 있어요. 요 가에 사이에 껴 있는데, 요 가나안 레반트 지역의 왼쪽은, 그러니까 서쪽은 지중해, 동쪽은 사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스는 아직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형을 좀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건너편에 여기 지금 자그로스 산맥을 비롯해가지고 있죠. 왕창왕창 이렇게 있죠. 지금 이란이 전쟁터가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미군이 그 많은 군대를 집어넣어도 이란을 그 실제로 지상군에서 차지하기는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나톨리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터키도 전쟁터는 대부분 그 에게해를 따라서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 터키 지금 튀르키예에도 지형이 정말 험준한 그쪽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여기 좀 지나가서 메소포타미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바빌론 지역이 이제 여기 수메르 지역과 겹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올라가서 아슈르가 메소포타미아의 북부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요 정도에 있다. 아시리아가 여기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오려면 이렇게 그 돌아서 가나안 지역으로 뺑 내려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하 이집트는 북쪽이에요. 상 이집트가 남쪽이고, 하 이집트라고 하면 델타 지역을 얘기하고, 여기가 생산력이 높아서 있지만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집트 왕조들은 대부분이 하 이집트가 아니라 상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집트를 통일한 왕조였었습니다. 상 이집트는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데, 이집트가 세계적으로 좀 특이한 강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집트는 이 나일강은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요, 바람은 위에서 지중해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돛을 달면 내려오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 그런 고속도로와 같은 기능을 쭉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나톨리아는 문명의 연결다리 해서 여기가 험준한 지역이긴 하지만 그 틈새틈새로 길들이 많이 뚫려져 있었고요. 이 아나톨리아 반도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라고 해서 사도 바울과 이제 그 신약 시대로 넘어온 그 초기에 여기가 아주 복음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복음의 어떤 그 복음을 잉태하고 이렇게 퍼뜨리게 된그 시작점이 여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로마로도 믿음이 퍼져나가고 했던 그 아나톨리아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가나안과 레반트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빨리 좀 보려고 했고, 마지막으로 지금 성경 연대기 구축이라는 페이지가 떴나요? 네. 오늘 한몇 분만 더좀 보겠습니다. 지금 네. 주요 방법론 정리? 이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성경 연대기 구축은 성경을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위주로 연대를 보았을 때,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은 사실 아니에요. 이게 기록하다 보니까 좀 시간 순서대로 당연히 되어 있고, 특히 앞쪽에 모세 오경 같으면 당연히 옛날에 기록됐고, 뒤쪽으로 올수록 좀 나중에 기록된 거이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목적에 따라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시간 연대 순으로 쭉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열왕기와 또 역대기조차도 중간에 이야기들이 남한국 같다, 북한국 같다가 또 여기저기 오다 보면서 이게 조금 섞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언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대언서 크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것도 그거는 순서 맞아요. 그건 순서 맞지만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 시대에 어느 시대에 딱 꽂히는지 요런 것들이 그 자세히 면밀히 보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선지 대원서들 같은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어느 시대에 있는 거야. 그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걸 한번 쭉 정리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좀 기억해야 될 숫자들은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거는 1446. 주전 1446년에 모세가 출애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그 시기로는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른 거 1010, 주전 1010, 그리고 왕국이 분열된 게 930년,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게 586, 주전 586년 정도로 보면, 아, 모세가 출애굽한 게 144, 그러니까 주전 1400년대 15세기인데, 나중에 쭉 가서 그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게 주전 586, 주전 6세기 정도였다라고 보면, 아,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게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이고,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하니까,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가 그 정도 시대에 있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에 걸쳐서 그 연대기와 지리를 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임원섭 형제님께서 또 더 좋은 이야기들로 주정오전 성경공부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지금까지 진행했던 우리 함께 나눴던 모든 내용들이 우리 지체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또 좋은 양식과 재료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러 또 만나보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다방면에 있어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성경 자체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와 또 의지와 또 열심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모든 것들 통하여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경배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또 이끌어 주시길 원하옵고, 또 이 시간에 오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의 발걸음들을 속히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